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제가 설교 안에도 들 것 같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자녀, 또 찬송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찬양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묵상을 한 시간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 한 분만 머리 끄덕이네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 29절의 한 약속을 우리에게 분부하십니다. 뭘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시면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번성시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번성시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성도님은 또 한국에 갔다 오시기도 하고 또 어느 성도님은 아픔 가운데서도 일요일 날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했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 성령 충만해서 아주 충만된 마음으로 이러한 삶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때때로는 의심합니다. 신앙의 열기가 식었을 때 나는 의심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을 만나면서 낙심하게 되거나 시험에 빠졌을 때 물질적으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신앙의 깊은 가운데에 빠졌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생각하는 것이 곧 나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우리 왜 바울이 이러한 곤고한 사람으로 얘기했을까? 두 가지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만 의지하기 때문이다.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걱정하지 않고 내 가정을 걱정하지 않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일을 할 때 그것이 잘 될 때는 괜찮지만은 여러 가지 사물부럭 장애가 있을 때에는 이게 또 안 된단 말입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왜? 나만 자신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구절을 몇 절 남겨놨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보면 12장,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까지 거기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요?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이 들었어요.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창고에다가 거두려고 했더니 창고가 없어서 더 짓고 내가 이, 그, 이 모든 이 수확한 것을 창고에다 가둬놓고 내가 먹고 마시리라 라고 하는데 밤에 들려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잠자는 동안 네 목숨을 앗아가 버리면 그 모든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뭐 이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 말씀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그 말씀 보면은 여기 제가 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무익한 고린도 3장 7절에 이렇게 보니까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또는 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주저앉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8장 1절부터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분명히 확신의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곤고한 마음에 빠져 있지만은 곤고한 마음에 빠져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는 법을 찾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곤고하지 않다고 공고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전후좌우가 완전히 꽉 막혔을 때 위를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 쉼을 주신다라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어떻게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자로 들어간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이 그는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요. 말씀을 듣는 건 들으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말씀은 세상에도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그 말씀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예,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것은 곧 그 세 번째 자신이 죄인 된 것을 시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외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라고 외칩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은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했습니다. 성령에 충만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락방에 숨어서 나도 죽을까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기도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외치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되었단 말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자기의 소유였던 나귀도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절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유치는 그 말씀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형제여 그놈은 어찌할꼬? 그러니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란 말합니다. 자복하란 말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진 것을 마음속에만 새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놓으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관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해 주고 사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 오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읽고 53장의 말씀을 읽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알지 못해서 어찌할꼬 하는데 빌립이 와서 그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저기에 물이 있는데 어찌할꼬.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세례받아서 그는 구원받고 에디오피아로 갔지만은 내시는 성령에 끌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요.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처음에는 수레 뒤에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뭘 삼을 때요? 왕을 삼을 때. 그런데 삼아서 임금이 되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요? 자만해졌습니다.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더니 제사장이 오기 전까지 자기가 제사장 역할까지 하다가 어떻습니까요? 자만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에는 그게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기 몸의 행실을 처음에 그 모습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처음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삶이 될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는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어떤 죄요? 지금까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한 그러한 모든 걸 다 이제는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자에게 선물로 성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두 성령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그 채워진 성령을 어떻습니까? 가지고 계시는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인 것,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꾸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우리 전이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성령이 충만되어야만이 성령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내 몸의 역사, 내 생각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보다 강하게 되면은 육신대로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충만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받는 그러한 영예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관계없습니다. 지식인이나 무학자나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인간은 모두가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는 이제는 주인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라고 8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21절이죠. 앉아 올라가서 거의 거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는 얼마나 높기에 그렇게 되느냐.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높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발등상이 지구라고 하니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4절에 오늘 분명히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교회에 가신 말씀처럼 바로 여러분 몸 자체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아빠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아빠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을 때가 아빠라고 부르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쫌쫌해서 아버지로부터 쫌쫌 멀어지면 그때부터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게 되지요. 그러니 아빠가 정도 부리고 하는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어떤 것이냐? 성령의 뜻대로 살아라. 성령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인간 뜻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조명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무엇입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뜻입니다. 성령이 하는 역사란 말입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안내합니다. 무엇처럼이요? 무엇처럼? 바로 몽학선생처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성령은 직접 우리를 하나님께로 항상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는답니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는 보혜사 분이 바로 성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말하기를 베드로 천사가 왔다고 하는 것처럼 성령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천사처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알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께서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신령한 것을 구하는 성도가 되라는 말입니다. 신령하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랍니다.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이 했던 것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셨으면 그 일하는 것을 집에까지 가져와서 일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졌다고 하면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불렀다고 하면은 가면서도 콧노래로 찬송이 나올 거예요. 유행가를 불렀다고 하면은 유행가가 나올 것이고 탈행을 불렀다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탈행이 나온단 말입니다. 어떠한 겁니까? 신령한 것을 구하는 성도가 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해놓고 기도했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것이 바로 의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의 삶 24시간 중에 얼마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신령한 것을 구하는 것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하실수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친히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양자 영을 받은 것은 아버지라 부릅니다. 로마 당시에는 양자로 입적을 하게 되면은요. 모든 법적 지휘적인 건 모든 법적인 것이 친자와 똑같은 혜택이 부여됐답니다. 그래서 그때 양자의 영은 어떠한 것이 분배 부족한 것이 없이 일단 자녀가 되었을 때는 똑같은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그런 법이 제정된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러한 지위와 법적인 권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아 근심을 하지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먼저 가서 자리를 맡고 계시지요.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군병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50에 60에 3세 이렇게 살면 오래 살고 그 다음에 빨리 죽고 오면 안타깝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세 사는 거나 50세 살다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50세 사다 강행 삶이 됐지만은 나 떨거나 돈을 적게 가지거나 염려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와 부자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은 그와 같은 것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고통받은 자라고 해서 그 나라에 가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다고 하면은 그 자도 복받은 자란 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 이건 힘든 부자와 같은 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양자로 가면 명색판이 아니라 완전히 보장받는, 모든 법적인 보장받는다. 양자로서의 자세는 어떠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의 성품, 네,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거지만은 영원히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싫거나 좋거나 하는 마음을 분리하지 말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요? 나의 사명은 성도로서의 사명입니다. 성도로서의 사명은 너희는 가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라고 말합니다. 내 복음을 지켜 내 복음 나이가 가진 이 복음을 지켜 나가기만 힘듦으로써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서 전도하면은 영적인 것은 주면 줄수록 자꾸 증자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영적인 것을 복음을 가지고 적게 가졌더라도 가진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삶의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진단 말입니다. 내 적은 그 복음으로 전했기 때문에 더 기뻐지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해야 되거든요. 사명을 다 감당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니 죄와 구별되었으니 우리도 죄와 구별되는 삶을 살라는 거지요. 그러면 되거든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폼만 잡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거룩함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섯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불멸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성령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하였으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에게 자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마음의 확신과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처음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봐도 그 세상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나를 환영한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살다 보니까요. 그것이 다 얻어가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까지 된다고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내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인 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된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 더 강한가요? 내가 당한 고통, 내가 당한 어려움 등등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나에게 역사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담대하게 그 믿음을 갖고 세상을 다스리며 관리하며 번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친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